시편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를 기록한 자가 누군지 모르지요. 무명이지요.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에는 8절 9절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에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그러니까 뭐입니까? 봉헌식을 할 때에 기도했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추론해서 본다면은 솔로몬 시대 때에 기록된 시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무엇이냐? 성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언약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제목을 우리가 붙여본다면 1절과 10절에 근거해서 다윗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그럼 이제 1절에서 쭉 내용을 9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성전에 대한 부분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이죠. 하나님을. 그래서 1절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렇지요.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의 겸손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부터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절에 보면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러지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그러냐. 그 다음 절에서 보게 되면은 언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무엇을 지금 말씀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궤가 빨리 돌아오기를 원했고 성전 예배를 사모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왜 여기다가 겸손이란 말씀을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안 되면은 사람 앞에서의 모습은 가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처신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겸손이 아니라 아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세가 바르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의 겸손이 바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왜 이런 단어를 여기다가 사용했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러면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건 뭐냐? 그가 그러면 다윗이 말이죠.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 맹세한 것이나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발견하기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왕에 올라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곧 뭐이냐 이제 도읍지를 어디로 옮겼지요?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지요. 그래서 시온성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울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평소에 이야기를 할 때에 맨날 먹고 마시는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 만나야 될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 속에서 말이 오가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만남입니다. 그렇지 않냐면 맨날 먹고 마시고 잘되고 못되고 사람들 이야기밖에 안 된 거이지 아무런 거지.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만나야 될 이유 자체가 없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교회에서는 이런 훈련들이 잘 되어야만이 신앙으로 설 수가 있는 거이지. 예. 어느 정도 결단을 하느냐. 다윗은 내가 성막을 발견해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 전에는 내가 집에도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잠도 자지 않겠다는 거예요. 눈꺼풀도 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된 거이죠. 기란 여아림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가져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 기란 여아림 아비나담의 집에 이 법궤가 있음을 알고 옮기러 갔다가 죽습니다. 예, 우사가. 예.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예, 다윗이 다시 돌아와 버리지요. 그런데 그 법궤를 예, 다른 곳에서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이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이 과정이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의 내용의 말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옮겨오는 이 내용 속에서 이제 솔로몬은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법궤가 이제 모시게 되는 그 장면을 기억을 하면서 그는 큰 성전을 짓고 지성소에 법궤를 모시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지금 이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찾았도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누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노래를 시를 적어서 했다는 것은 뭐예요? 솔로몬 시대 때 시를 이렇게 지었다면은 솔로몬이 기도하였던 내용을 그대로 지금 8절 9절에서 써놓았거든요. 그렇다면은 다윗의 그 신앙이 솔로몬에게 완전하게 전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이 신앙이 또 누구의 언약을 통해서 모든 후대들에게 이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어야 될 이 부분을 우리는 또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신앙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죠. 성전 중심의 신앙이고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은 예배 중심의 신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신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은 예배 자세가 달라지게 되죠. 제가 그렇게 몇 번이고 우리 성도님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찬양대를 보면서 몇 년 동안 울었는지 모릅니다. 몇 년 동안 울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양대가 이것은 아닌데. 이 생각을 많이.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한 사람이 실패하면은 전체가 실패한다고 봐야 맞는 것이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교회가 되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럼 몸에는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몸은 다 똑같은 거예요. 질이 똑같아요. 여기 질이 다른 것이 들어온 것이 뭐냐면은 이제 바이러스나 암이잖아요. 그럼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고 그냥 교회 덜렁덜렁 다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 보면은 법궤는 뭐 있어요? 그 속에가 이제 두 개의 돌판이 들어있지요. 이게 이제 언약의 말씀이라면 십계명이 이걸 통해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거 언약궤라고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위에 덮개 위에 큰 두 천사가 마주보면서 날개를 탁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천사가 옹이하시는 하나님이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천사 하나를 가지고도 18만 5천 명을 죽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 그 말, 그 법궤 앞에 엎드려 그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예. 예배 자리에 나와서 겸손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고 예배 자리에서 내 목을 곧게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행위다는 그게 내 마음의 자세부터가 엎드려져야 된다.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그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가 되기 때문에 내 속에 기쁨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고 예배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 떠나서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도 들어가지 않겠다. 침상에도 오르지 않겠다. 잠도 자지 않겠다. 눈꺼풀도 감기지 않겠다는 그러한 자세였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신앙인가를 볼 수가 있지요. 그는 열왕기상 15장 이제 4절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5절에서 보면은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우리아에게 우리아의 아내에게 있었던 일이고 우리아를 죽였던 일 외에는 그 말이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도 있었지만은 이러한 죄도 지었지만은 평생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식을 하면서 이제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갈 하이라이트던. 그때 하면서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외친 거예요. 창조교회 왕이 누구십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예. 창조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후임자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도 진짜 이분이 하나님 중심이겠다는 생각이 왔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 설교에 나간 것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이세 아들 중에서 내가 왕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면밀하신 분입니다. 이걸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서 같은 내용을 봐야 됩니다. 나를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분을 택하셨을까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노력은 뭐예요? 그 목사님을 어떻게 우리가 잘 모실 것인가라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투표해서 뽑자라는 의식을 만약 가진다 그러면은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의식 자체가.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생각이 바른 생각 속에서 주님 앞에 서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자는 거이지. 예. 목사도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뽑자, 저 사람 뽑자 이런 말을 한 자체가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으로 봐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있죠. 왜 그러냐. 가까운 사람이 그 이야기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의도성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자기 일생에 하나님이 정리하실 날이 온다는 사실도 놓쳐서는 무서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그 말이죠. 주의 성도는 즐거이 외칠지어다. 왜요? 선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의 보호를 받고 그 왕의 복을 받고 사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즐거워할지어다. 예. 그래서 다윗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 중심이요 예배 중심의 신앙이고 절대적인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었다. 그렇다면 이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계속 후대들이 부르는 노래잖아요. 오늘 창조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세가 되도록 예배 자리에 나와줘야 된다. 그런 의미하고 같은 의미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0절 이하에서는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무엇을 여기서 이제 구하고 있느냐.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나는 겸손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다면 이건 이제 다윗의 그 다음 때를 이어가는 왕들, 그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왕들이 수많은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다윗에게 언약이 났기 때문에 버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다윗으로 하여금 언약을 붙잡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신앙이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언약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예. 그런데 내 마음대로 기도는 정말 허공했던 기도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과 같이 다윗에게 언약하셨지 않아요? 그 언약대로 그 후대 왕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켜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 교회 별로무 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만물 위에 세우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고, 23절에서는 그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누가 함부로 교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함부로 교회를 대한 자 있으면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됩니다. 틀림없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 시간이 기냐 짧으냐 그건 모를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기도가 아니고 주의 뜻대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운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다 우리는 기름 부었잖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이 대표적인 것이지요. 12절과 이제 13절의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곧 내용이군 뭐냐면 여기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지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기를, 이거 이제 사무엘 7장 12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두겠다. 그리고 그 왕위를 지속해 가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걸 영원히 변치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그 왕위를 다윗의 후손이 계속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왕의 자리에 앉으신 거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약속대로죠. 그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그 약속대로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의 주님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불꽃 가던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을 주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누가 복을 주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 속에 교회가 존속된다는 거지 주님이 안 지켜주면 누가 되겠습니까? 지금 사악법이 아주 악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굵직굵직한 목사님 지금 다 일어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라 상당히 위험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정리되는 것이 뭐냐? 기독교 교육을 맡고 있는 학교들이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일어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법이 결정이 돼버리면 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가 돼야 힘이 있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예. 이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시온을 하나님의 처소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택한 곳이 시온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예. 그리고 사무엘 하 24장에 있는 아리우나 타작 마당, 이걸 돈으로 다 산 곳이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게 되신 그곳을 지금 말씀하고 예루살렘 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선택하시는 곳 버리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우리 각자 각자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누가 감히 성도를 건드립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고 예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려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누가 건드냐고 말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니다. 이런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래야 힘있고 든든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러지만 주님은 결국은 승리하신 거예요. 대제사장들의 입김이 너무 세가지고 십자가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재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충동질식해 갖고 다 한 마음으로 예수님 버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끝난 거예요. 그러지만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 뭐냐? 사람의 말이 이길 수는 있다. 그러나 그거 이긴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멸망시켜 버린 거죠. 그로 인해서 왔던 것이 뭐냐?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110만 명을 동시에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전부 흐트러버립니다. 그리고 1945년 5월 14일 날 1900년이 넘은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진짜 기가 막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 천년 이전 긴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걸렁걸렁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봐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신앙, 진정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예배의 신앙, 그리고 이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가정,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란 거면 내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에 내 생을 건 거예요. 주님, 나를 기뻐서 나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나를 기뻐서 기름 부어서 나를 예수님 믿게 해주셨잖아요. 제가 하나님 자녀이지 않아요. 주님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위험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주님이 모르겠습니다. 알죠? 그러나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물질을 줄 것을 15절에 말씀하시고 16절은 구원을 주실 것을 말씀했고 이제 17절에서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그러면 권세를 이야기하면서 이 뿔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등은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장차 오셔서 이루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에 대해서 여기서 예언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18절에는 뭐예요?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교회를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수치를 통해서 멸망시켜버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예수님에게는 만왕의 왕의 왕관을 세워 통치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보호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속에 들어있다. 정리합니다. 다윗을 위하여는 그 겸손을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다윗의 언약을 생각하셔서 후대의 왕들을 잘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그 신앙,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이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그러한 신앙이었다. 우리도 역시나 이런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